오바댜서 찾으시겠습니다. 오바댜서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58페이지입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숱함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숱함되었는고. 너와 조약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므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는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폐망하던 날에 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을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네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며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라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랴에 있는 자는 남방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데 오바도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바도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저번에는 시편을 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는데 준비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오바도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바다서는 물론 기록한 사람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오바다서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멸망을 좀 말을 하면서 에돔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주 철저하게 진멸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오바다서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에돔이 멸망당한 것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복귀가 될 것이고 전 세계는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나라가 주님께 속할 것을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서 내용은 이 성경 전체를 압축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이 에돔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 이 두 운명을 말씀한 것은 에돔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자면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 야곱은 결국은 흥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나눠주기는 4장 나눠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아주 축소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기록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5개 정도 잡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이스라엘 땅 밑에 내려가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에돔은 특별히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성은 사면이 400척 이상의 높은 산 절벽 위에 세워진 천년 요새였고 대부분 붉은색 안반이었답니다. 그래서 건물은 없고 안반을 파서 집을 지었고 중앙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이 에돔 성으로 올라가려면은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 출입구로 올라가는 그 길이 한 3리 정도가 되는데 그 폭이 3, 4미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맹인 다섯 사람으로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대포도 없는 시절이고 하니까요. 이 폭이 3, 4미터밖에 안 되는 상태로 그 성까지 올라가는데 한 3리 정도가 되니까요. 이 거의 올라가는 건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서 그 천년 요새에 자기 본거지를 두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실제로 바위 틈에 거했고 높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 내리겠느냐. 이 높은 곳에 거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 내리겠느냐, 끌어내리겠느냐.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신들은 절대 망할 리가 없으리라고, 없을 것이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교만입니다. 아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너희들은 기껏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바위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과 별 사이에 깃들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잖아요. 별과 별 사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너는 땅에 그 한 모퉁이 위에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생긴 근본적인 근거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천년 요새고 사람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안전해 보였던 겁니다. 거기에 기대고 중심에 아주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시킬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5절에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범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에 좀 만족하게 취하면은 이제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에돔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아주 철저하게 망했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그리고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멸절은 지구상에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싹 없애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에돔은 지금도 영영한 황무지로 남아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49장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검이나 불이 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한 번 넘겨보시죠.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림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뭐라 했습니까? 영영히 황폐하리라. 14절 내가 여호와께로서부터 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의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이게 말씀한 대로 이 소돔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이 멸망될 것 같이, 소돔 고모라는 전쟁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사람이 전전 안 사는 완전 피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을 것이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대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멸망을 한 겁니다. 이사야 21장 보시죠. 에돔에 대해서는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에돔 얘기입니다. 두마가 에돔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에돔에 관한 경고인데 그 세일에서 에일의 그 에돔의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일에서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사야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이사야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자, 주변 나라들이 다 차례차례 망해가는데 이 에돔의 밤은 어떻게 되었느뇨? 밤이라고 하는 게 망하는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파수꾼이여 에돔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얼른 보면 참 이상한 말 같습니다. 아침이 오면은 밤이 반드시 옵니다. 그죠?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번성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침이 오면은 밤이 오는 것처럼 에돔이 지금은 번성하지만 반드시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좋았다가 다 나빠지는 겁니다. 좋았다가 얘기 말한 대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대로 에돔은 한때 크게 번성했지만은 밤을 맞이해서 아주 철저하게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에돔이 왜 망했느냐, 망한 근본적인 근거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란 말대로 이 에돔이 이 지구상에서 아주 완전히 없어져 버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반대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사실상 겸손이고 교만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잠언 18장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면서 사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딱 의지하면서 마음의 안전을 딱 느끼는 겁니다.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기대고 의지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이게 죄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탁하고 이제 그게 사실 겸손한 건데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것부터가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것부터가 사실상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란 게 딱 들어오면은 이 근원이라는 걸 잊어먹고 이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비워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상고할 말씀에서 이 에돔 지역 사람들이 교만했는데 그 교만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됐던 겁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놨는데 자신의 주제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보다 자기를 높이는 요것이 일단 교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을 존재였는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자기 수준보다 높인 것이 일단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요거 때문에 천사가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평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도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도 위계 질서가 있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다 깨집니다. 뭐든지. 부모하고 자식을 같은 레벨에 딱 올려놓으면은 이 가정이 질서가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하고 같은 레벨에 딱 올려놓으면 남녀평등 올려놓으면 그 집안에 평화 없습니다. 나중에 청년들 결혼해 보세요. 평화가 있는가? 이 같은 레벨에 갖다 놓으면 이거 큰일인 겁니다. 이게 대통령하고 일반 사람하고 같은 레벨에 딱 갖다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무질서이시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주제라는 게 있고 자기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 받은 달란트가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받은 분량대로 자기 생긴 대로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둘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 남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게 있는데 그 자기 분량 이상을 생각하고 이상으로 높아지는 이게 전부 다 교만한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상태보다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가 아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여기 이제 이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면서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틀리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은 다 벌받아도 나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기는 그 마음, 그게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가 기대고 의지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아주 그 위험천만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은 자기 내부에서도 생기는 동시에 외적인 상황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외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 상태를 과신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에돔 사람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에돔은 이 천년 요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천년 요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자기 마음을 높인 겁니다. 사람은 외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부자는 부한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더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해지는 근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다른 사람보다 좀 빼어난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 같은 것이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에 보시죠.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 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망할 리가 없다. 자기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교만은 결국 이기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겸손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중심의 교만은 결국은 이기주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보면 중심의 교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실상 교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실상 전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먼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이 그 다음에 자기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마음 내면을 수하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돼요. 자기.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이 되면은 결국은 교만은 자기보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아래로 깔아보고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여기고 남이 재앙을 당할 때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남이 재앙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남이 재앙을 당할 때 재앙을 부추기고 악인 편에 서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중심의 교만으로 꽉 찼고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돼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돔 사람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1장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을 때 멀리 서 있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방관했고, 유다자손의 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뻐한 겁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하하하 잘됐다 이런 식으로요. 그거 참 절망했다.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 망할 때 같이 동참해서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관하고,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손을 댔다는 겁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이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요. 그 에돔 땅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며, 붙잡아가지고 대적에게 붙여버리고, 이런 왜 이런 잔악한 행동을 했느냐, 근본 원인은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딱 교만이라 자기 스스로는 절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만이 딱 들어가면은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자기 중심이 되면은 자기가 높아지게 되고, 자기가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을 깔아뭉기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못 돼가는 것을 보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기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교만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의 공고를 안 받습니다. 니가 지키 뭔데 니한테 공고하냐, 이런 식으로 충고를 안 받는 사람으로 됩니다. 자기 자아로 똘똘 뭉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거만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왜 멸망했느냐, 멸망한 이유가 이게 교만인 겁니다. 교만.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교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몇 가지 말씀해 놨는데 그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 노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 노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길이 하나 있는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책을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 말씀 가운데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은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수시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이 형제 위에 교만해질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으로 눌러버리고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하면은 누가 교만해졌다. 그 사람 배우를 조사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행동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간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자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대로 이 바른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 하나님 말씀과 이 성경 속에는 올바로 살 말씀들이잖아요. 그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이제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교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실생활이 없으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결국에는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 보시죠. 교만을 막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13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일과 성경 그 어디에도 큰 일에 충성했다 그 말 없습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작은 일에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큰 일로 알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자기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자기 일을 버리고 더 큰 걸 구하는 사람은 그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옛날 고라당이 왜 망했냐 하면은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간수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걸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제사장의 일을 구했잖아요. 그 미치지 못할 큰 일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땅이 갈라지고 음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을 큰 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이건 굳은 일이고 내 건 이건 별거 아닌 일이고 그걸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이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 주님이 무슨 일을 주든 간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내 일로 알고 하는 그게 얼마나 속편하고 좋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이 작은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심령에 아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히 하는 그래서 아주 크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을 단순하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게 아주 겸손한 마음인데 그래서 아주 큰 일을 그것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사실 교만을 피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힘만으로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지 않도록 약점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있는데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막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약점을 하나씩 준다면은 그것이 교만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봐 뭘 주신지 아시죠? 육체의 갓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 다윗이 그 사도 바울이 아주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은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까봐 은혜가 떠나게 될까봐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뭔가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교만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교만해지냐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항상 부족을 느끼고 자기의 연약한 것을 느끼는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것이 그게 있는 게 좋아요. 아마 여기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근거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은 뭔가 내게 알게 모르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세상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보다는 대체로 부자가 훨씬 더 교만해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이 교만해질 확률이 훨씬 적는 게 맞습니다. 키 큰 사람보다는 키 작은 사람이 덜 교만해질 수 있고 좀 못생긴 사람이 더 덜 교만해질 수 있어요. 뭔가 내게 그리고 내 주변에 항상 내게 문제 삼는 사람 항상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 항상 나를 울리는 사람,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게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컴플렉스 다 있을 겁니다. 그 있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천년 요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다 기대고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가지고 완전히 박살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는 분인 겁니다. 교만하고 하나님하고는 상종할 수 없거든요. 성경 욥기를 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를 스스로 꾸미고 영화와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돌을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뭐라 했습니까?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멀리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아주 낱낱이 낮춘다. 이건 개인이든 도시든 나라든 세계든 교만에 꽉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겸손하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겸손하면은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가 내려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교만으로 꽉 차면은 폐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교만에 꽉 차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그것도 내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뭔가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교만하면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뭔가 자기 부족을 느끼는 사람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요즘 교회는 부자들도 교회당에 많이 다니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입니다. 진짜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은 심령이 가난해질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막 가정에 문제가 있고 육신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막 어려웠고 그런 컴플렉스가 있고 뭔가 내 마음을 깰 만한 상황이 많이 주어져야만 이 마음의 껍질이 깨져가지고 마음이 낮춰지고 그래서 구원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근데 그건 하나님 생각하고 잘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있어가지고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돔이 심판받은 것은 이 전 세계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성경 오바다서를 보시죠. 오바다서 1장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즉 이 전 세계 열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가지고 아주 없었던 같이 아주 철저하게 진멸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심판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절대 안 없으십니다.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이 에돔은 진멸당하고 없어져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반드시 피할 자가 있고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20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못조서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것이니라. 이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큰 심판을 받아도 피할 자가 반드시 있고 남은 자가 있고 그 기업을 누리게 되고 땅도 반드시 그대로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는 결국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겁니다.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원상복귀시키시고 만국을 벌하고 난 이후에는 전 세계가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주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만국을 세울 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의 나라가 실제로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상고할 것은요. 여기서 특별히 부각되어 있는 것이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이 오바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에서의 운명과 야곱의 운명, 두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했고 하나는 영에 속했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의 영원한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보시죠. 이 오바드에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발점이 창세기 25장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들과 잉태가 된 겁니다.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이란 나라가 되고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그리고 순장한 이후에도 둘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대로 계속적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에돔은 흥한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에돔은 철저하게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승리하고 원상복귀가 되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뭘 가르치냐 하면은 이 에서라고 하는 이것이요.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돔이란 나라도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에서가 한민족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에서는 육신적이고 거만하고 반역적이고 그리고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습니다. 에서는 영원한 것에 대한 의식도 없고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찬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삶이 꼭 에서 후손 에돔이란 나라의 사람들의 삶하고 똑같았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육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식하지 아니하고 영혼에 대한 의식도 없고 아주 거만하고 반역적이고 아주 교만했잖아요. 에서하고 똑같았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영혼을 갈망하고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파멸시킨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에돔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족속들이 영혼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고 오로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교만으로 꽉 들어차가고 있습니다. 에서가 심판받은 것은 그리고 에돔이 심판받은 것은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아벨에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낳았는데 이 하나님은 야곱 편에 계셨습니다.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가 있는데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육적인 것이고 그게 에서와 같은 것이고 에돔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오바다서는 두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운명. 에서에게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한 파멸이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서 그 여기에 오바다서 가르치는 두 번째 큰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선민으로서 부르심 받았지만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징계를 내렸습니까?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은 없애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회복시키고 원상복귀를 시키잖아요. 그건 뭘 가르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세우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안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구원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징계는 하실지라도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진멸당하는 것처럼 보였고 지구상에 싹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구상에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형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구상에서 안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구상에서 절대 없애지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이 호세아서 11장을 보시죠. 여기 호세아서 11장 그 1절부터 이 끝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받은 한 개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치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아들로 취급해서 하나님께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저희가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음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탄생 영적인 탄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켜가지고 그리고 말하기를 걸음을 가르치고 어린아가 태어나면 처음 걸음 가르치잖아요. 걸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 팔로 안고 사랑의 줄로 이끌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이 모든 압박과 위협에서 다 막아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지중지 키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멀리했던 겁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귀하게 보호하고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반역을 거듭했습니다.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켜서 키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들려 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물러가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완전 폐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부모 같으면은 자식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팔로 안아주고 걸음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바로 앞에 갖다 놓고 잘 키웠는데 이 부모 말을 불순종하고 계속 뛰쳐나가고 집을 뛰쳐나가고 부모를 계속 반역하고 아무리 두들겨 패도 계속 멀리하고 안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너는 나하고 끝이다. 영영 버린 자식이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손나버렸습니다. 지구상 게 없어졌잖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께 손나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손나버렸습니다. 손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피어가고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징계해도 돌아오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보통 부모 같으면 버릴 수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정도 반역하면은 벌써 부모는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왜 이스라엘 민족을 놓지 않는 거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임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을 안 놓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마음이 한번 딱 계약을 딱 맺으면은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맺으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막 바뀌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잠깐 적고 말라기서 보시죠. 말라기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 자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왜 지구상에서 안 없어지는 줄 아느냐? 이유는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영어로 change not입니다. 킹제임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hange not.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한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연약한 게 많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주님께서 안 버리느냐? 이유는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나오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이때 노래를 잘하면 참 좋은데. 그죠? 노래를 한번 쫙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을 텐데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할 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피값으로 사줬으니 놓지 않겠네. 자, 그리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안 버리느냐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왜 하나님께서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압제에서 고통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셔서 우리를 우리 죄를 대속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느냐? 그리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주시고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안 버리시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2장 보시죠.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셔서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이집트로 돌아오시고 공생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명한 사실 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건져낼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줄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 싹 없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 하면은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왜 하시냐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올라오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걸 봤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열정이 너무 치우쳐서 관계없는 구절을 신약에다가 막 인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태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 아니면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용을 정확히 한 겁니다. 이건 아주 너무 인용을 정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밝히고 있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 버리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안 버린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안 버리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확실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안 버리는 겁니다. 그 닥터 지바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 보면은 그 장군과 타냐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장군은 타냐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타냐는 흉명의 와중이고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치는 중에 나는 말로 말을 얼머버리는데 그때 장군은 헤어진 정말 이유는 무엇이지 하고 다그치자 타냐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말을 질투한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은 타냐에게 말한다. 내가 사실을 가르치마. 쿠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단다.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다. 네 아버지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책임지다가 손놔버리다는 겁니다. 진짜 네 아버지라면 손놨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주님은 실제로 이를 책임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값으로 샀으니까 놓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오바다서에서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에돔은 진멸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진멸하지 않고 원상복귀 되잖아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원받은 한 개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형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방인을 하나님께 두르게 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의 순서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부터 먼저 징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포도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2000년간 벌받은 것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회복되고 강성해진다는 것은 이제 만국이 벌받을 날이 가까웠다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절이 오바다서 1장 15절이 가장 실감나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리 시대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드리요? 그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질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만국의 보랄 날이 가까웠다고 할 때 이 가장 가까운 때가 사실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사실요, 지금 우리 시대가 유태인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간조선에 나온 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주간조선 98년 10월 20일에 나온 건데 이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의 돈줄하고 소련 돈줄을 다 잡고 있다는 거 우리가 소련에 대해서 나온 거 잘 못 봤잖아요. 여기는 소련에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태인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운명은 역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강성해지고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벌받을 날이 다가온다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신명기 32장을 찾아보시죠. 신명기 32장 8절,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어도다. 유대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잔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었다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므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굴을 하나님께서 숨겼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한지 모릅니다.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나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유대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지혜를 얻고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망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망할 차례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하고 줄을 쭉 그어놨잖아요.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35절 이루어집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이방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혼란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이방인들이 실족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더 이상 안 받아들이는 시대가 딱 돼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딱 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손 놓을 때잖아요.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한 것이 이게 푸른 나무에게 당하는 것이라면은 이방인들은 마른 나무에게 당하는 것인데요. 마른 나무 같은 것이니까 훨씬 심각하게 당할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25장에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마시는 겁니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고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흉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마시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이 차례차례로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절대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게 망할 차례가 되어 가는 겁니다. 시편 75편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방인들은 찍기까지 그 하나님이 아주 독하게 만든 그 술을 찌꺼기까지 완전히 마시게 한다. 아주 철저하게 폐망할 것을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망한 것은 이방인들이 망할 것의 모형인데 만국을 벌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 이게 실감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요엘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 거함이니라. 이 말 나와 있는 대로 전에는 유대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말은 유대인들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산의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망한 것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방인들이 이제 피를 흘릴 거라는 겁니다. 피를 얼만큼 흘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보시죠.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마지막 전쟁 때 이방인들이 망할 때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아서 1600스타디온 곱하기 186.5m입니다. 한 200마일, 한 2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말 굴레까지 나와서 아주 엄청난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이 계산됐는데 팔레스타인 북쪽에서 남쪽까지가 피바다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겟돈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팔레스타인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가 피바다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가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엄청난 피가 흘려지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 때 피가 그렇게도 많이 흘러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회복되는 이유가요. 세상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기 위한 것도 되잖아요. 지금 요대로 성경대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벌할 날이 가까웠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맞는 말이고 만국을 벌할 날이라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고 신약의 주의 날이고 구약의 야곱의 환란 때고 신약의 어린 양의 진노의 그날인 겁니다. 즉 7년 환란 가리키는 겁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이사야 34장 보시죠.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 곧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대사 그들을 침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약치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얼마나 피가 많이 흘러지는지,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시사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맞았은 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이란 걸 일부러 딱 얘기해 놓고 망국 얘기해 놨잖아요. 에돔을 심판한 것은, 에돔이 아주 철저하게 진멸된 것은, 만국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소돔 고모라 심판한 것이 실물 교훈인 것처럼, 불지만 받은 심판 교훈인 것처럼, 그 에돔도 그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잠깐 상고할 것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형제의, 그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인데, 이 방관을 했습니다. 방관. 그래서 이 에돔이란 나라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받을 때 재앙의 날에 슬퍼하고, 유다 자손이 피망하는 그 날에 방관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고난 당하는 날에 애통해주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 날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돌봐줬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것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하면은 그것으로 교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낮추면은,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 당할 때 고통을 같이 슬퍼하게 되고, 재앙을 당할 때 방관하지 아니하고 같이 감싸주고 돌봐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란 나라를 통해서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파생됐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낮추게 되면은 지혜라는 게 생기고, 마음을 낮추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당하는 거 보면 금방 마음이 동하도록 돼 있고, 슬픔을 같이 느끼도록 되어 있고, 그게 동참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겸손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로.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이 방관한 것이 큰 죄였다면은, 에돔 사람은 구속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속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방관하는 그것도 주님께서 큰 문제로 삼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외면하고 방관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아주 훨씬 더 큰 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그런 것을 방관하는 것도, 그것도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바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최종적인 결론은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 최종 결론이고, 21절 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결국은 모든 나라는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이 오바댜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가장 첫 번째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근거는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파생돼서 온갖 죄들이 나와서 결국 폐망하게 됐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오바다에서는 특별히 이 에돔하고 이스라엘 두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돔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선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결국은 두 운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속해 있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냐 그것이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운명 중에 한 운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돔은 침멸당할지라도 아마 에돔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많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두들겨 패더라도 지구상에서 절대 안 없애고 원상복귀시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징계는 받을지라도 멸망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시대는 끝나고 우리 시대에 와서 망국을 벌할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망국을 벌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내려지고 모든 나라가 주님께 속하게 되는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이제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바다서가 좀 이해가 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좀 끝을 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장소가 많아가지고 고생한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 한번 책을 사가지고 보든지 한번 해보시죠. 이게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묘족에게 전송되어 온 창조 이야기 이것이 한 선교사가 이 묘족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묘족 참 말이 이상한데 묘족 이것이 중국에서 그 구원받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 가운데 구원받은 분에게 묘족을 아냐 물으니까 아 묘족 중국에 살고 있는데 원래 묘족이 굉장히 많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한족이 들어오는 바람에 묘족이 밀려나서 산간지방에 그래도 아직 많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묘족은 아주 오래된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묘족에게 전송되어 오는 창조 이야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좀 여기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묘족 또는 미아오는 영어권 사전에 미아초라는 철자로 포기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중국 대륙의 양자강 이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보다 군사력과 조직력이 강한 한민족에 의해서 남서쪽의 산악지대로 쫓겨가고 말았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이 묘족인들은 자기들이 광서성에서 쫓겨왔노라고 말하고 있다. 묘족의 전성들은 다른 원시적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정확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음률의 형태를 가질 뿐 아니라 두 줄의 연속 기절 기법을 이용하여 개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기법이란 다른 단어이면서 의미가 같은가 아니면 비슷한 것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두 번째의 절이 첫 번째 절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첫 번째 절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게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방식은 히브리 시의 한 가지 형태와 매우 닮은 것인데 예컨대 시편 21편 1절, 2절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선교사가 적은 겁니다. 그 선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항상 부르고 있는 그 내용을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시로 이게 암송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그 하나님이 빛의 문을 여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상에 흙과 돌로 산을 만드셨도다. 하늘에 하나님은 천체와 해와 달을 만드셨도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개와 소리기를 창조하셨도다. 물속에 가재와 물고기를 창조하셨도다. 들판에 하나님은 호랑이와 곰을 만드셨도다. 산들을 뒤덮어줄 초목을 만드셨도다. 산과 산의 끝까지를 나무로 가득 채우셨도다. 연두빛의 등나무들을 만드셨도다. 대나무 숲을 만드셨도다. 지상의 사람은 티끌로 사람은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도다. 하나님은 티끌로 창조된 남자에게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도다. 그 후에 흙의 첫 조상 다트는 아담을 다트라 그랬습니다. 다트는 돌조우를 만들어도다. 지구의 눈금을 그 기초까지 측정하여도다. 무리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천체의 크기를 계산하여도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도를 깊이 생각하여도다. 흙의 첫 조상 다트는 첫 조상 셋을 낳아두다. 성경이 셋이잖아요. 그 다음에 첫 조상 셋은 그 아들 루스를 낳아두다. 루스는 게일을 얻었고 게일은 라마를 낳아두다. 루스는 게일을 얻었고 게일은 라마를 낳아두다. 첫 조상 라마는 남자 누아를 낳아두다. 그 라멕이 누아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행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며 서로 다투었도다. 지도자들은 전능하신 주님을 향하여 반항하였도다. 그래가지고는 제3층의 깊은 곳까지 뒤흔들려도다. 공기를 하늘 끝까지 이었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라 그 자신을 채우셨도다. 하나님이 오셔서 인류를 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오셔서 사람으로 가득 찬 온 땅을 멸망시키소도다. 그래서 흙물에 섞인 비가 40일간 쏟아져 내렸도다. 그 후로 안개와 이슬비가 55일간 계속 내렸도다. 물은 산들과 산맥을 넘쳐올려도다. 산채 같은 홍수가 계곡과 웅덩이에 뛰어들어갔도다. 지구에는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도다. 세계에서는 살아갈 만한 발붙일 데도 없었도다. 사람마다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되고 멸망케 되었도다. 절망하고 공포에 떨며 감소되고 종말을 구하였도다. 그러나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도다. 여족장 가오브로에는 고귀한 사람이었도다. 매우 폭이 넓은 방주를 만들어도다. 매우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도다. 가족 모두가 방주에 오르자 방주는 떠올랐도다. 가족 모두가 무사히 대홍수를 피하였도다. 그와 함께 승선한 동물들은 암컷과 숫꽃이었도다. 날짐승들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것들은 쌍성이었도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물에게 명하셨도다. 그날 이르자 홍수의 물은 저 멀리로 물러갔도다. 그래서 누아는 피산 피난처에서 한 마리 비둘기를 돌아와 소식을 전해준 까마귀를 다시 놀려 보내었도다. 큰 홍수물은 호수로 물러가서 바다를 만들었도다. 이제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그때 물소가 일끌어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도다. 살찐 소가 창조자에게 제물이 되어도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셨도다. 그 후 노아는 이 함입니다. 함. 여기 참 그걸 안 읽었네요. 그들의 아들은 노한, 노시엔 그리고 야하우였도다. 그러니까 노한, 함, 노시엔, 셈, 야하우, 야벳이었도다. 이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노한 함은 구사와 메사엘을 낳았고, 노샤는 셈은 에란과 누가휴를 낳았으며, 그들의 자손은 민족과 여러 백성이 되었도다. 그들의 자손은 진영을 넓혀 도시를 건설하였도다. 그들의 노래는 모두가 같은 음률이었으며 같은 음악이었도다. 그들은 모두가 같은 말과 언어로 말하였도다. 그런데 어렵죠?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도다. 이 말까지 있습니다. 어렵죠? 자, 하늘까지 닿는 매우 높은 탑을 쌓고자 이는 잘못된 일이었으나 그들은 강행하였도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보라사 언어와 액센트를 바꾸셨도다. 액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임하사 하나님은 말과 소리의 장단을 혼란케 하셨도다. 누가 말을 하더라도 옆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도다. 말을 가지고 얘기하여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도다. 그래서 그들이 건설하고 있었던 도시는 마무리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힘들여서 만들고 있었던 탑은 이처럼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도다. 그러자 그들은 절망하였고 온 세계에 터져나갔으며 그들은 서로가 이리저리 헤어져 지구를 삥돌게 되었노라. 그들은 여섯 지역을 얻고 여섯 나라 말을 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뒤에 그 묘족이 생긴 출처를 쭉 말하고 있는데 이 묘족은 그 이야기는 한족과 묘족의 분리에 대해서 그 종로와 악마 숭배 및 각 족속의 분파 내용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해놨는데 묘족은 장례식이나 결혼식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선조와 사실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낭독한다. 끊이지 않고서 이렇게 하여 온 것이 이러한 전성들이 정확히 된 이유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묘족에게 들어가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가운데서 이 장례식이라든가 결혼식에 계속 이걸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적어가지고 이걸 보낸 것을 여기 기재해놨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노아홍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고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아주 대대로 아주 중국이 아주 가장 오래된 민족 가운데 하나인 이 묘족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줄줄 깨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전도학으로 들어가면 전도하기가 쉬울 텐데. 그죠?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예. 하여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 너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비워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더욱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